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강론은 성경을 읽다 보면 누구나가 들게 되는 이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뭐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의심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 하나를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특히 성경 가운데서도 특히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는 하는데 이 말씀을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렇게 하신 말씀일까라는 생각이 누구나가 드실 때가 있죠. 복음서라는 책들 네 권이죠. 이 복음서들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이 시간이 제법 지나고 나서 집필이 되어진 것들입니다. 처음에는 구두로 전해지다가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목격했던 직접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복음이 이야기로 전해지다가 그 직접적인 목격자들이 하나 둘씩 죽어가면서 아 이제는 기록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활과 이 복음서의 집필 시기는 그래서 수십 년의 간극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복음서 가운데서 마르코 복음이 그나마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하고 그 가운데서 요한 복음은 가장 나중에 쓰여졌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코 복음과 요한 복음 두 가지만 비교를 해보아도 예수님의 말씀은 제법 차이가 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굳이 내용을 따져보지 않더라도 마르코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이 많다거나 아니면 말씀을 길게 하시는 타입이 전혀 아니십니다. 그런데 요한 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도 상당히 길고 어쩔 때는 심지어 지루하다라는 느낌마저 들고 그래서 마르코 복음보다도 또 제법 많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몇 번을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되는 말들이 요한 복음에는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그런 간극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수십 년의 예수님 생활과 그 복음서 집필사의 그 수십 년의 시간들이 그 시간 속에서 말씀이 덧붙여지거나 덜어내어진 그래서 수정된 부분이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성서, 특히 복음서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미사의 말씀의 전례가 그러한 고민 섞인 질문들, 의문들을 풀어나가기에 좋은 재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독서 말씀부터 살펴보면 오늘 1독서 에제키엘 예언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자기 길에서 돌아서라고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기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고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뭐 구약의 논리대로 친다면 아주 합당한 이야기죠. 구약에서는 그 죄가 자기 목숨값으로 갚아야 될 죄라면 죽여서라도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죄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당연히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논리입니다. 근데 오늘 복음에서는 바로 이 에제키엘 예언서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거의 그대로 답습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반면에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라고 합니다. 물론 예언서에서는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공동체에서 제명시켜라 라고 하죠. 조금 부드러워진 건 있습니다만 하지만 논리는 비슷합니다. 그렇게 해서 1독서에서는 에제켈 예언자의 인간의 말로 말을 들었다면 물론 뒤에 하느님이 계십니다만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인간이 하는 것보다는 말씀의 무게감이 훨씬 진중해진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되었죠. 하지만 묘한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 한 번 타일렀는데 아니 뭐 두 번 세 번까지 타일렀는데 그 순간 그 사람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아예 제명시켜버리는 게 그렇게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부합하는 말씀일까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기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복음 말씀 안에는 독특한 단어 하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교회라는 단어는 뭐 저기 신약의 책들은 모든 원본이라고 여겨지는 사본들이 다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번역된 말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굳이 의미를 따져보자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정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볼 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교회라는 단어와 의미가 어느 정도는 겹치는 단어죠. 어쨌든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용어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 승천 공생활 때는 쓰여졌던 단어가 아닙니다.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가 성립되고 난 이후에도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자기들의 공동체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이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계셨던 공생활 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모임을 그 공동체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시간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공생활 때는 이 단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요.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적어도 이 단어만큼은 후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서를 집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 끼워 넣은 단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단어가 그렇다 보니 오늘 이 말씀도 초대교회의 그런 편집 의지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교회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타이르는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사람을 아예 제명시켜버리라는 이 말씀은 그래서 구약의 전통을 가감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이 말씀을 온전히 예수님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조금 따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렇게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복음의 다른 부분에서 진정 복음적인 태도, 이런 상황에서 진정 복음적인 태도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 여러 가지 다른 복음의 이야기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루카 복음에서 예수님이 유명한 비유 이야기 하나를 끄집어내어 보면요.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의 그림으로 더 유명해진 이야기, 바로 잘 아시는 잃었던 아들의 비유 이야기, 뭐 옛날 공동번역에서는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에서 자기 몫의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버리죠. 돈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 흥청망청 그 돈을 전부 써버리고 살아가다가 마침내는 거지꼴이 되어버립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중간에 포기를 하지 않죠. 오히려 그 아버지는 당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목숨이 붙어있는 마지막까지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아들을 먼저 바라보고 알아챈 것은 그 두 사람이 이제 마주칠 때 먼저 알아본 것은 아들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오늘 말씀 밖으로 이렇게 돌아선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이 복음적인 자세라는 걸 우리는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오늘 미사의 복음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버려야 될까요? 이 예수님의 의지와 이 초대교회의 의지, 인간의 불완전한 의지가 대립되는 것으로 여기고 오늘 복음의 이 말씀을 예수님의 다른 말씀들에 비해서 하찮게 여겨야 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는 않죠. 오늘 이 말씀 또한 어쨌든 지혜로운 말씀이고 지혜로운 태도고 그런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그러니까는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의 복음의 정신의 전부를 표현하고 있지 않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의 복음적인 정신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부분적이라고 해서 그것을 버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랑 똑같죠. 복음적인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만 우리 일상에서는 그 복음의 부분도 실천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습입니다. 구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둘을 어떤 공식으로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되죠.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오늘 이 독서에서 바울 사도가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은 모두 이 한마디 곧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로 요약됩니다. 라고 하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가장 크게는 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약이 있다고 해서 구약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만약 버려야 되는 것이었다면 우리들의 경전은 신약만 진즉에 신약만 존재하고 구약은 훨씬 이전에 헌신착처럼 이미 오래전에 버림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 시도도 있었지만 그냥 물거품이 되었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는 성경이 지금도 여전히 한 권으로 묶여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신약이 구약을 오롯이 포함하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를 이제 오롯이 구약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구약의 이야기를 신약의 관점,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풀어나가고 그 풀어나감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한 신약과 구약의 포함 관계의 결론을 오늘 이 독서에서 바울 사도가 또한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뭐 다른 말로 한다면 신약은 전체 성서의 완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제가 신학교 시절에 아마 교회법이었던 것 같은데 교회법을 공부했을 때 그 두꺼운 그리고 단단한 그리고 조금은 차가워 보이는 그 교회법전의 서두에 이런 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모든 교회법은 하느님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 아래에 있고 그래야만 한다라고요. 뭐 기억이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그런 맥락의 문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책이 뭐 교회법전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여튼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규칙과 그리고 교회 모든 신학사상 그리고 그 교회 모든 신학윤리 여튼 그 모든 것들은 하느님의 사랑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핵심이 되고 그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겸손함이죠. 내가 아무리 강하게 굳게 생각하는 그런 신념들이 있더라도 그 모든 신념들은 내 신앙 아래에 하느님의 사랑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런 마음으로 또 성서를 접하고 읽으면서 또 그 속에서 진리의 빛을 찾고 그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미사 중에 32분의 교우분들이 견진성사를 이어서 이제 강론회에 받으시게 됩니다. 견진성사에 대해서 네 차례 특강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셨겠지만 그저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견진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제 어른이 되는 것 또 어른 대접을 신앙적인 어른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견진성사를 받고 나면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의 신앙의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세례를 받고 견진을 받을 때 그들의 대부가 될 수 있고 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대부 대모가 되었다는 것은 세례나 견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을 살펴준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신앙적인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강론의 맥락에서 이야기하자면 다른 사람을 잘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잘 기다려준다는 게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랑 안에서, 희망 안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잊어먹는 게 아니라요, 무관심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기다려준다라는 말이 됩니다. 사랑 안에서 그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 사랑 속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죠.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사랑 안에서 기다리게 될 때 그 사랑 가득한 기다림은 그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이 자신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강한 힘이 되어 줍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겉으로는 정적으로 보이지만 속으로는 가장 역동적인 모습이 바로 사랑 안에서의 기다림이 됩니다. 견진 성사를 통해서 오늘 성사를 받는 모든 우리 교우분들이 그런 기다림의 사람이 되기를 이 견진 성사를 통해서 바라봅니다.